오늘 루키 두 번째 시간 만남 루키 2장 3절에서 17절 사도행전 16장에서 1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세계를 한 바퀴를 돌게 되면은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만일 복음이 동쪽으로 돌았다면은 아시아가 제일 먼저 복음화되었을 것이고 아마도 세계 역사는 지금과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 지구의 자전 방향을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흘러갔는데 왜 복음은 동에서 서로 흘러 아시아보다 유럽을 먼저 복음화한 것일까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크고 작은 일에 일일이 간섭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일상의 삶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듯 보이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 또 그것을 질투하는 형들에 의해서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지만은 사실인즉 야곱의 모든 식구를 이집트로 이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 요셉을 선발대로 먼저 보내셨다는 요셉의 고백이 창세기 45절 45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십보라를 만나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40년을 살게 됐는데 이것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도 사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기 위해서 선발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서의 그 살몬이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기생 라합을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던 것은 살몬과 라합 사이에 낳은 아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보아스이고 오늘 본문은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룻기를 소재로 영화를 제작한다면 저는 주제가로서 노사연이 부른 만남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오. 세상 사람들도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일 수가 없고 반드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밭에 그냥 남겨두는 풍습이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에 온 룻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려고 간 것이 바로 그 죽은 시아버지의 친족이 되는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3절에 우연히 다른 한글 번역에는 공교롭게도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4절에 마침 다른 번역은 때마침 바로 그때라고 번역을 하는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그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사기 기자의 그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우연히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 그런 말씀인데 이런 만남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지방에서 돌아온 모압소녀인데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룻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룻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모압 여인들을 아주 혐오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많은 사람들로 죽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주 평판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 종족이 모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민족을 대표하는데 한국 사람과 크리스찬의 평판을 만들어갑니다. 루세 이런 행동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아주 나쁜 선입관, 모압 여인들에 대한 아주 나쁜 이미지를 바꾸게 합니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그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곤약 곡을 떠난 일을 전하여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 보아스는 룻에 관한 이야기를 그 사안한테 전해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작정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고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보아스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올 수 있게 하는데,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의 처음 시작은 하기 쉬운 것부터, 그러게 시작은 반이라는 그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15절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밥을 해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아예 곡식 다발을 죽게 일부러 떨어뜨리라는 말씀입니다. 룻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뜻밖의 곡식 다발이 여기저기서 발견을 하는데, 그 이유는 룻은 전혀 짐작도 못하지만은 아마도 참 오늘은 참 운 좋은 날이다, 아마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세상 말로 이걸 횡재했다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횡재, 여기에 사도 바울이 외치는 복음의 속성이 있습니다. 구원은 횡재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열심히 줍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기에 이건 은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일한 싹입니다. 품싹입니다. 근데 곡식 다발을 여기저기서 얻는 것은 이건 싹이 아니고 순전히 은혜입니다. 구원은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 열심히 봉사한 대가에 대한 싹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인데,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왜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나는 모르지만은 곡식 다발처럼 은혜를 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걸 주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여기서 보아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밭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감추어두신 천국의 보물, 곡식 다발을 주어서 우리는 횡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뜻밖의 횡재도 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시험 잘 치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죠. 근데 때로는 하필이면은 내가 아는 문제만 시험에 나오는 거 하실 수 있는 거 우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에게는 우연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해 없으시기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일을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룻이 밭에 나가서 빈둥거린 게 아니라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룻이 자기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하라는 이유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젊은 미망인의 자존심 다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배려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자, 도와주면서 도와준다고 생색내지 말라는 뜻 외에도 도움을 받는 사람들 자존심을 존중하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자존심이 아주 강한 분들은 자기가 꼭 도움이 필요한데 누가 도와주려고 그러면 거절합니다. 근데 사실은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모르게 하란 말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헤세드의 정의를 계속 내리겠습니다. 헤세드는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지만은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 룻은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데, 젊은 미망인은, 이 미망인은 요즘 말하자면은 성폭행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다른 밭으로 가면 위험하단 말입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는 마치 아버지가 딸을 보호하듯이 룻을 도와주는데, 헤세드, 이웃사랑은 어려운 사람들 마치 자신의 자식처럼 그리고 부모처럼 생각하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셋째, 14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나왔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을 식탁으로 초청을 한 것은 그 룻을 이스라엘의 한 식구처럼 받아주는 것으로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룻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헤세드는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때로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신앙과 그 룻의 가는 길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시어머니,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말하면 신앙을 따라서 이스라엘에 온 것은 분명 결단이면서 사실 모험입니다. 근데 과연 자기가 이런 결단을 하고 모험을 했는데 자기가 올바른 결정을 했는지 확신이 필요한데, 룻이 이런 보아스의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신앙의 길을 칭찬하고 위로하십니다. 룻이 모압을 떠난 것은, 룻이 모압을 떠났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떠나서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길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고 가는 길인데, 근데 어려움이 계속되면은 꼭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런 격려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 보시면요, 많이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이런 분들의 꼭 필요한 헤세드는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자,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아무 대책 없이 이스라엘로 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올 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절망 속을 헤매고 있을 때 참 세상이 깜깜합니다. 뭐 세상이 깜깜한데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무슨 바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현실과 부딪히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니까 모든 것은 그녀를 위해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평범하게 일어나는 이런 일 같지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랍비 문서에 의하면은 랍비 문서라는 건 랍비의 전승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날이 바로 보아스의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 죽음이나 이혼이나 어떤 이유든지 서로 사랑하던 사람들이 헤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아픈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분들 만나면요, 따돌리지 마시고요,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 모두 배우자를 잃은 외로운 사람들인데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습니까? 앞으로 홀로 살아갈 생각을 하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무엇을 꾸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자신들도 모르는 바램, 꿈도 꿀 수 없는 바램을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어 주시는데, 그래서 노사연의 노래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었냐?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바랄 수는 없지만은 영혼을 태우리.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이런 걸. 보아스와 룻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뭡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돌아온 싱글, 줄이면 뭐라 그럽니까? 돌싱이 만나게 되었는데, 이 돌싱이 결혼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구해주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들에게는 바랄 수도 없는 바람이었지만은, 참 이상합니다. 그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서로 베푸는 그 인간의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바람을 이루어집니다. 자, 두 사람이 결합함으로 해서 새로운 가정이 태어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거 새로운 가정교회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배출한 아주 유명한 두 인물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이 교회 출신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일에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역사하는 손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지속적이면서 은밀한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룻기 저자는 룻이 어떻게 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는가를 우연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이들의 만남은 필연적으로 꼭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게 룻기입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배우자를 잃는다는 것은 사람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손실 중에서 가장 큰 손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손실과 그 사람들의 아픔을 통해서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의 할머니가 되고 보아스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큰 믿음이 필요할 때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캄캄해서 내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그래도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나의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본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회심을 한 사도 바울에게 바나바라는 동역자를 준비하시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동역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는 이 교회를 전처지로 하고서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금의 터키에서 동쪽 아시아 쪽으로 움직이러 가였지만은 성령이 허락하지 않아 방향을 돌려 서쪽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나갔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은 그 여인의 집이 다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설립되는데 이것이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일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당시 유대계의 한 종파에 불과하던 기독교는 로마 제국이 건설한 길을 따라서 전 세계로 전파됩니다. 그리고 당시 헬라 문명을 지배하고 있던 그 헬라 언어, 그리스 언어는 세계에서 공통어로 사용되고 있었던 때이라 복음은 이 헬라어의 날개를 달고 로마의 길을 통해서 전 세계로 신속하게 퍼져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동쪽으로 흘러갈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언어를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와 백금현 목사 우리 부부는 양로원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우연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에 출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세컨드 리폼드 철치는 올해로 160년이 된 교회입니다. 160년. 우리가 오자마자 금방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베네수엘라 선교사 출신이신 지금 담임 목사 셰플러 목사님이 부임을 하십니다. 이 목사님은 멀티컬처럴 미니스트리에 부르심이 있는 분인데 이 목사님과 우리의 만남은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이 순식간에 한국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바로 새로운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어 예배, 한국 예배만 있지 미국 교회, 한국 교회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교회로서 교회의 주인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국인, 미국인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데 미국 교회, 한국 교회가 따로 있는 것보다 우리 같이 있는 게 더 성경적 아닙니까? 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멀티컬처럴 미니스트리 사역을 같이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뜻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도 들면서 하나님께서 참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면은 우리 사상교회가 설립된 지 4년이 됐는데 교회 위치가 러커스 학생회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우리 학교에는 학생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학생들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또 학교를 마치면 떠나갔는데 예수 안에 있는 이 짧은 만남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상교회로 보내주신가를 항상 먼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만남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몇 분의 학생이 졸업을 하고 우리는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만은 참 섭섭합니다. 졸업해서 가는 분들 있으면 축하합니다. 그렇지만 참 섭섭합니다. 우리 회자 정리라는 말이 있죠. 한번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살게 될 곳에서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또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아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일생과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결정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고 인도할 것을 저는 기도하지만은 영을 분별하고 좋은 교회와 목자를 선택하고 가리는 것은 여러분의 목이라는 것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도 사람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노래까지 만들어 부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만남인데 여러분 이런 만남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학창시절의 담임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만남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획을 긋게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버리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만난 수학선생이 싫어하고선 아예 수학하고는 담을 쌓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만난 담임선생님은 나의 평생의 직업을 결정해버립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우연히 만난 이성은 나의 인생의 반려자가 되어서 나의 일생을 결정해버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연한 일들은 그것이 우연이었든지 필연이었든지 몰라도 이렇게 우리의 삶을 결정해버립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만남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우리를 미혹하려고 틈만 있으면 노리고 있기 때문에 꼭 좋은 만남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남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 그 이유는 다윗과 바세바의 만남, 아합 왕과 그 악녀 이사벨의 만남, 그리고 삼손과 딜라일라의 만남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의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 삶을 그르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잘못된 만남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만남,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만남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이 땅에서의 삶은 물론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해버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만남을 예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그리고 소중하게 간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